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동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병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자주 말씀을 드렸죠. 협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며 광의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상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요. 그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의 통치가 약 15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을 신으로 주로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약 12,000명 정도를 잔인하게 처형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의 사촌과 그의 누나의 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촌인 클레멘스와 그의 누나의 딸인 도미텔라가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들이 황위를 이을 후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위를 이어주기 위하여 이들 부부, 사촌과 누나의 딸, 이 낳은 이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여 후계자 교육을 시켰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들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이 되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들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신하면 살려주겠다. 나를 신처럼 섬겨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거절을 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의 사촌 남편이죠 클레멘스는 사형에 처하고 그의 누나의 딸인 도미틸라는 아내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이 부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주로 고백하고 숭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기 황제의 부모로서 막강한 권력과 로마가 줄 수 있는 모든 부귀 용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다가 남편은 순교를 당하고 아내는 유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치우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적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네 생물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생물과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천상교회가 어린 양 앞에 무엇을 했다고요? 엎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 앞에 엎드려 자신을 주로 고백하고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예배는 이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항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요.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장로들이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과 또 누구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가진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면 1절을 보면요,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육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이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은유적,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크고 강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안팎으로 쓰여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이 두루마리는요, 간략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 구원의 완성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은요,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완성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다시피 완전함을 뜻하는 말이죠. 완성, 완전함.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일곱인으로 봉해졌다는 이 말은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완전하며 또 그 내용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고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임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곧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크고 강한 오른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요, 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며 이 인을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일을 수행할 자, 심판자, 그가 누구냐는 것이죠. 누가 이 두루마리의 봉의를 떼고 이 두루마리를 능히 펼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봉의를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오직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와 능력과 직위와 인격을 가지신 분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봉의를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오직 하나님 위에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요한은요, 크게 통곡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이죠.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핍박 때문에 지금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구원의 완성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할 자가 도저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장로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요. 백수의 왕 사자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마지막에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다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기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기셨다는 것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으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그 권세를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승리와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주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삭과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 이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뿔은요, 일곱이라는 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 완전한 권세와 뿔. 뿔은 능력이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일곱 뿔. 또 일곱 눈은요, 온 땅 위에 충만하신 그 성령님의 완전한 지식을 의하죠. 즉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완전하신 권세와 능력과 지식을 가지신,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7절은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고 이 두루마리의 심판을 실행하실 바로 심판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 같고 패배한 자 같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자와 같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요, 이 다음 5장 다음에는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실 때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곧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심판주이신 예수님, 완전한 권세와 능력과 지식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 노래로 예수님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지 전능하신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평생에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늘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본문 6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죽음의 흔적을 가지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 능력을 상징하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희생,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이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강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죽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노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스러운 승리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몸에 죽음의 상처를, 흔적을 가지고 계신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어린 양이 승리자라는 것이죠. 위대한 승리자시다.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승리자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하며 경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이 문구는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칭호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상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오직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왕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천상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은 패배한 자와 같고 실패한 자와 같을지라도 저 마지막 날에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로마 황제가 아닌 바로 나를 오직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며 예배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라, 동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와 같고 실패한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심판자시요,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우리가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저 영원한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온천하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모든 죄를 철저히 멀리하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평생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